자, 우리가 교회 역사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교회 역사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사실 그 가장 교회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알려주신 성경적인 그 근거가 있어요. 특별히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예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교회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죠. 초대교회 역사를 보여주는 책인데 그 초대교회 역사를 누가복음에서 풀어주실 때, 사도행전에서 풀어주실 때 누가복음의 패런으로 풀어주신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삶으로 풀어주세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기까지 진리를 지키시고 진리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영광에 이르신 그 삶으로 사도행전이 풀어져요.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거죠. 그렇죠?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이 가신 삶에 참여되는 역사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세상의 역사는 세상에서 이 자기 이름을 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많은 명예를 얻고 뭐 수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뭐 그런 세상적인 증거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거든요. 교회 역사는 아니에요. 그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되죠. 그것은 세상이 보는 교회의 역사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의 역사를 볼 때에는 예수님의 삶에 비추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참 감사한 게 그런 관점에서 교회 역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 하면은 우리 OPC 교회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지고 뭐 성공하고 뭐 세상에서 이름을 알리고 이런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고난받기까지 진리복음을 지키다가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역사는 없어요. 저희 OPC 역사도 사실은 그랬죠. 처음에 고난받으며 진리를 지키려고 다 버리고 와서 진리복음 지키는 교회로 작은 교회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셨고 저는 우리 데오빌로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그 싸움을 싸우시기를 원해요. 그저 세상적인 증거를 내세우며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런 엄청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도나 교회가 아니라 끝까지 진리복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천국복음을 가지고 죽음까지 이기고 모든 고난을 이기며 이 진리를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천국 영광에 가는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 안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했고요. 뭐 다시 반복 안 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오늘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결국 교회 역사에서 교회의 싸움이라는 것이 사실 눈에 보이게 드러난 싸움은 어떻게 보면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막 세상에서 핍박받고 뭐 성도들도 고난받고 뭐 죽임을 당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 깔려있는 영적인 싸움을 꼭 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이 교회로 하여금 싸우게 하신 싸움은 절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게 하신 싸움이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진리 대신 예수님도 그 진리 복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로 가셔서 진리 복음을 드러내시고 천국에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싸움이라는 것을 꼭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인 싸움으로만 보여요. 특별히 뭐 어떤 예를 들까요? 뭐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죠. 막 엄청난 핍박이 찾아오고 막 스데반이 잡혀가서 죽고 뭐 사도들이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같은 교회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했지만 그 싸움은 그저 고난이 없어지고 핍박을 안 받고 뭐 감옥에서 풀려나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에 있는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 내용을 보면은 그것을 위해 꼭 기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기도했겠지만 더 크게는 이 진리 복음이 방해받지 않고 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위해 싸웠다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꼭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는 더 그래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성도의 삶도 이 땅에 겪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이 땅이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항상 좋은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기쁜 일 생각하고 살지만 사실 고난의 땅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는 고난을 거쳐가야 되는 눈물 골짜기 같은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이런 병에 걸린 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또 뭐 그저 이렇게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망해가는 것, 다 잃어버리는 것, 다 빼앗기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 돼버리면 우리의 승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저 병에서 낫는 것, 그저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그저 여러 문제들이 없어지는 것, 그 정도에서 끝난다는 거죠. 물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싸움은 그런 걸로 찾아오는 여러 고난 속에서도 진리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싸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결국에 사단이 원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이런 세상에서의 어려움 속에서 진리 복음을 자꾸 흔들어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거를 예를 들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이제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즉 천국 소망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그냥 이 생에만 있게 한다는 거죠. 이 모든 우리의 시험이.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은 부활신앙. 즉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것을 더 붙들게 하는. 어떻게 보면 사단의 공격은, 사단의 시험은 그것을 놓아버리게 하고 세상만 자꾸 소망을 두게 하려는 싸움.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천국을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싸움. 이 싸움을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싸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교인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모여서 끝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님과 천국 믿음을 지키는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는데 교회도 세상 싸움을 싸울 수가 있어요. 이제 교회들이 이제 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험은 뭐냐 하면 이제 교회도 세상 성공을 목적으로 하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교회가 진리 복음을 더 붙드는 쪽으로 가지 않고요. 다 내려놓는 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진리복음이라는 것은 좁은 길이거든요. 예수님과 천국만을 전해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그 진리복음을 지키고 전하고 가는 것인데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절대 좁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넓혀놔야 돼요, 문을. 그리고 문턱을 내려놔야 돼요. 진리복음의 스탠다드를 높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좀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조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꾸 타협을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다가도, 이런 말씀 전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꾸 문턱이 내려가게 되면서부터 진리 복음을 자꾸 버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 제 생각에는 교회의 그 타락이 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교회의 싸움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세상에서 교회가 크고 성공하는 게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싸움일까요? 아니에요. 계시록 우리 6장 봤잖아요. 두 증인이 진리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겁니다. 고난받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올라오라 해서 천국 영광에 이르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싸움이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죽기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싸움을 싸우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의 본질이, 이 교회 역사에서도 교회로 하여금 싸우게 하신 본질이 이 진리 복음을 지키는 싸움이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진리 복음이 지켜지고 올바로 세워지고 올바로 보존되어서 그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지금까지 물려받게 되었는가.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초대교회 때를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로 그들의 교리였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성경 내용을 가지고 풀어서 교리를 가르치시고 복음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셨죠. 그러나 따로 무슨 뭐 이런 그 신학이나 교리나 사도신경 신경 같은 거를 그 당시에는 만들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교회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서 참 진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죠. 특별히 이 사도 요한 때에도, 사도 시대 때에도 그 우리 요한 일서 같은 데 보면은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뭐 그런. 어쨌든 그런 여러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물리치기 위해서 교회가 교리라는 하나의 그 바운더리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신조, 크리드라 그러죠. 신경, 신앙 고백들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진리의 가르침을 지키고 또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잘 막아내고 교회의 참 진리를 지켜왔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싸움 중에 많은 성도들, 많은 우리 진리를 붙드는 자들이 정말 순교를 당하고 결국에 참 진리를 지켜오게 하셨습니다. 순교라는 것은 왜 순교일까요? 왜 순교의 피가 왜 귀한 걸까요? 그들이 믿음으로 증거한 진리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끝까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진리 복음을 믿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중요한 거지 뭐 그냥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올바른 교회와 올바른 교리를 지키는 것에 많은 고난과 희생이 따라왔음을 교회 역사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난 없이 진리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교회 역사는 항상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꼭 고난을 통해서 교회 진리 복음을 지켜오게 하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것도 너무나 한심하고 부족한 그 하나님의 보잘것없는 종들을 통해서 지켜오세요. 우리가 나중에도 중세교회 배우겠지만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에 이렇게 우상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그분들 자체 삶을 보면 정말 보잘것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루터가 95개 조항 내걸고 이제 진리 싸움을 하게끔 몰아가시고요. 역사를 보면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시골에 가서 자기는 조용히 책이나 쓰고 그냥 그렇게 하다 가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내버려 두시질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싸움을 싸우도록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오피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블로 교회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우리 각 성도들을 보세요. 홍 목사를 보세요.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도 뭐 자랑하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복음을 지키는 이 은혜를 주셨다고 봐야죠. 그리고 앞으로도 주실 것을 참 감사하게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세상에서 그렇게 알아줄 만한 그런 모습이었나요? 정말 가장 무기력하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로 가시잖아요. 무슨 거기에 세상 영광이 있고 세상에 그 힘이 있고 무슨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도 가장 이 진리 복음을 지키게 하시죠. 우리도 그 싸움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난 중에서 그의 교회를 이제 사용하셔서 진리 복음을 지켜오셨는지를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 역사의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러한 교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리 복음을 역사를 통해 지켜오게 하신 그러한 교리, 신경, 뭐 이런 신조들을 개혁주의 신앙에 올바로 지키기 위한 싸움은커녕 사실은 요새는 이런 것을 전혀 가르치지도 않고 소홀히 여기고 그저 하나 되자는 그런 세상주의가 돼버렸죠. 예. 사실 그 표방만 해요. 이 개혁신앙하는 장로교회들이 분명히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아니면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뭐 벨직 신앙고백을 믿고 이 고백을 기초로 해서 이 교회를 세웠고 이 고백을 올바로 고백하여 나는 교회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신앙 고백과 교리들을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뭐 다른 교회 욕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무브먼트를 따라가요. 성령 시대가 왔다 그러면 성령 시대 무브먼트 확 따라가고요. 뭐 열린 예배 시대가 왔다면 열린 예배 무브먼트 확 따라가고요. 뭐 그게 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원리들을 들여다보면 복음 진리 교리 올바른 교리 말씀을 떠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간다고 해서 절대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지켜온 그 올바른 교리와 신앙 고백 안에서 비추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열린 예배의 Secret Sensitive Worship의 그 처음 시작은 뭐예요? 원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원리에 따라서 그렇죠. 사람들이 즐겁고 우리가 원하는 원리에 따라서 예배를 좀 바꿔보자는 원리에서 시작된 거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말씀에서 찾아서 우리가 예배를 만들자는 싸움은 우리가 신앙, 개혁신앙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왔거든요. 그걸 완전히 뒤집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우리가 좀 즐겁고 우리가 좀 감동을 받고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를 좀 드려보자. 그게 Secret Sensitive Worship의 시작점이에요. 그런 원리라는 거죠. 아,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새 이제 하나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슈가 진리 복음 말씀의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가르침을 지키자는 이슈보다는 도덕적 이슈로 좀 많이 가요. 기독교의 이슈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동성애 문제 같은 것도 물론 이 잘못된 거는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더 큰 싸움을 봐야 된다는 거죠. 더 깊은 싸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복음 말씀을 공격하는 그 싸움을 봐야 되는데 그냥 이슈 자체가 어떤 동성애라는 도덕적 문제로만 간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의 얘기해서 죄송한데 OPC가 나온 교단이니까 1900년도 초에 PCUSA 같은 경우는 사실 동성애 문제가 사실 그들의 지금 큰 이슈로 공격해서 지금 뭐 사람들이 나오고 교회가 나오려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이슈가 있어요. 거기는 동성애 문제는 세 발의 피입니다.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안 믿는 교단이에요. 예수님의 뭐 대속죽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부활, 육체적인 부활, 뭐 동정녀 마리아의 예수님의 그 이 처녀의 잉태하심 이런 거를 안 믿어도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는 교단이에요. 왜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고 동성애 문제가 나오니까 와 이건 문제다. 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더 큰 싸움이 있어요. 그저 동성애 문제에 감추어져서 정말 우리가 그거가 무슨 뭐 엄청난 가장 큰 싸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큰 싸움이 있다는 걸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못된 교리에 대항해서 싸우며 목숨 걸고 지켰던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올바로 전하려고 목숨을 바친 우리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떠한 교회로 세워가시는가를 잘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죠. 이 교회는 말씀드렸지만 진리의 기둥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의 무슨 가르침에 따라서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지켜온 진리 복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서 끝까지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의 교회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가 돼서 예수님의 진리 복음 말씀을 꼭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단들의 공격이 계속돼서 찾아오고 잘못된 가르침이 찾아올 때마다 교회가 올바른 교리를 세웠고요. 그때마다 함께 세운 게 있어요. 뭘 함께 세웠을까요? 올바른 교리를 세우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구원관이나 뭐 삼위일체관이나 이제 그런 올바른 그런 교리를 세우고 지켜오고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면서 함께 세워온 게 있어요. 개혁신앙은 교회 역사 속에서 두 가지예요. 교회법하고 예배모범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교리, 진리복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교회를 떠나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교회가 뭔지를 같이 정립해왔고요. 또 한 가지는 올바른 예배가 뭔지를 같이 정립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OPC의 그 우리 그 매년 5년마다 만들어내는 그 교회법에도 보면 이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고 교회법이 들어가 있고 예배 모범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5년마다 자꾸 우리가 이 더 성경에 가깝게 모디파이 해가지고 이제 지켜온 거거든요. 1900년도 초부터. 그래서 이 싸움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진리복음 말씀은 올바른 교회관과 꼭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예배관하고도 꼭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타락하면은요, 교회관도 타락하고요, 예배관도 타락해요. 다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같이 붙드는 싸움을 싸워왔다는 것을 봐야 되고요. 결국 우리가 여러 사건과 이제 인물들을 볼 텐데, 그래서 이런 속에서 교회 역사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가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 진리를 지켜오시고 참 예배를 지켜오셨는가를 보는 싸움이에요. 그게 구원 역사였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렇게 왔고 교회도 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예배와 진리 또 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하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소리는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문안 닫게 하자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가야 하는가를 지킨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너무 과격한 말 아니냐 이제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데오빌로 장로교회가 망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교회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진리 복음을 지키다가 망하게 되면 예수님의 교회는 흥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좀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교회 역사는 항상 되풀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단도 되풀이 돼요. 여호와의 증인이 지금 얼마 전에 1800년도에 생겨난 것 같죠?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똑같이 있었어요. 아리우스주의.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 거짓. 반복돼요. 뭐 알미니안주의도 마찬가지고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그 이후에 있었죠. 그 알미니안주의의 그 시조. 또 뭐 요새 뭐 예전에 얼마 나왔던 다빈치 코드? 그 자유주의 신앙? 옛날에 다 했던 거예요. 뭐 새로운 거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거짓 가르침도 되풀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런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진리를 지키게 하시는 싸움은 이 싸움의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을 왜 싸우느냐? 우리 교회가 이 싸움을 왜 싸워야 하느냐? 왜 싸워야 될까요? 아, 나는 그래도 옳게 믿고 있다. 너희들은 나 잘못 믿고 있다. 뭐 이거 자랑하려고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이 그렇게 가면 우리도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저 나는 더 옳게 하고 있다. 나는 더 옳은 것을 믿고 있다. 그거 자랑하고 밝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욱 그 올바른 진리 복음 말씀을 가지고 겸손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천국을 소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보면 그 많은 순교와 박해 중에서 하나님이 성도를 인도하신 방향이 천국과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욱 이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과 천국을 붙들게 하는 씨름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올바른 성경의 말씀과 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를 더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회개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돌아보아 겸손히 순종하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더욱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그저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내가 더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사실 그건 유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망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데오빌로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왜 이 교회로 부르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가? 지극히 미약한 우리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진리 복음 말씀만을 붙들고 증거하는 싸움을 싸워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지금도 김문호 성도님은 싸우시면서 천국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우리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지켜나가게 하시는 싸움, 싸우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이 세상에 알아주고 세상에서도 뭔가 변화가 되고 이렇게 이런 결과를 원해요. 절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작은 보잘것없고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몰라도 우리 개인이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그 싸움을 싸울 때에 세상에선 나타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진리복음 지키고 증거하는 싸움 잘 싸워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더욱 간절히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질문 있으신가요?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